예, 탈출기 배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무슨 말인가 싶은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 야훼라는 그 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 새로운 종교의 어떤 동기부여는 기존의 기득권들의 수탈, 그들의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집트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욕망과 가나안의 그 가나안 땅은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작은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도시 국가 그 수많은 왕들의 수탈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정의로운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이집트 제국도 있고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도 그 모세오경 이야기에서 하나의 그 히브리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그 신과 땅을 찾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반대 세력이 되는데,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그 자기 도시 국가 안에 힘없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제 농민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농민들을 잡아두고 하여튼 뭐 침략자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모실로 군대를 유지하고 또 세금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국가 손을 잡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수탈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국가 왕들의 이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착취는 농부들과 목자들 사이에 긴장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공동의적인 도시국가를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 힘을 합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농부들과 목자들 사이의 긴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목자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던, 광야에서 떠돌려면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양이든 염소든 그걸 치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사는 그 목자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과 약속의 땅에서 핍박받고 있던 농민으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 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만 히브리 백성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쪽을 정복하고 그쪽의 사람들을 싸그리 몰아내가지고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농민으로 살던 사람들도 사실은 히브리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왔지만 싹 다 왔을까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들, 이를테면 상징적으로 볼 때 그 다 오지 않고 남아있는 히브리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그냥 농민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중에 이들과 이들이 그 어떤 기득권 세력의 어떤 그런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금 조우하고 협력하게 되는 모양, 그게 이제 여호수아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들도 히브리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서 핍박받던 사람들도 히브리 백성들,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이름 안에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시도가, 그래서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복, 제가 말씀 성서 이야기 시작할 때 개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무서운 하느님에서 인간의 욕망대로 다루어지는 신의 모습에서 이제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 윤리적인 틀이 있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바로 탈출기와 여호수아기 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민과 그 광야의 히브리 백성과 가나안의 히브리 백성, 사실 이거는 뭐 제 표현이긴 합니다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호수아기를 보면 이런 모습이 너무 잘 나오죠. 여호수아기에서 요르단강을 건너가지고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도시국가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예리고라는 첫 도읍을 점령하죠. 근데 예리고 성에서 그 정탐꾼들을 몇 명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여인이 한 명 있죠. 창녀로 살아가던 라합이라는 인물이 그들과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합의 협력으로 예리고를 무사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사히 예리고에서 빠져나와서 정보를 주고 히브리 백성들이 예리고를 점령할, 물론 뭐 하느님이 절대적이었습니다만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그 라합의 라합만 그 히브리 백성에게 합류한 게 아니라 라합을 비롯한 라합의 가족들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 라합은 히브리 사람이 아닌가? 절대적으로 히브리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지 광야에 살던 사람들만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들과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히브리 백성이라는 거는 뭐 나중에는 그게 어떤 혈족의 혈연의 관계에서 집착하게 됩니다만 처음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그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민족을 이뤄낸 게 히브리 백성이다. 상당히 개방적인 민족. 처음에는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의 민족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집트 탈출기에서 히브리 백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주로 또 나일강 삼각지 동쪽 고센 땅에 정착한 이민 집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요셉 이야기가 이 같은 이민 현상을 잘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사이 이야기였죠.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서 요셉이 파라오에게 부탁해서 그 자신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오게 합니다만 완전히 그 이집트의 중심부에서 살게 하지 않고 파라오가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집트의 입구 쪽이죠. 그쪽에 이제 그들을 정착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탈출기에서 이집트의 지배 집단은 뭐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그 역사적인 해방 사건 사이를 끊어 놓음으로써만 자기네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탈출기는 단순한 과거 사건에 관한 보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집트 탈출기는 특정한 인간 집단이 자기네 공간을 확보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했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감을 준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이집트 탈출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신앙을 뭐라 그럴까요? 방해하는 또 내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무리랄까? 그 반대 세력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가족이 될 수,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일상적인 일들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이겨내고 넘어서서 내가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서는 과정은 이 그 상징적인 그 탈출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누구나 다 내 신앙을 자리 잡아감에 있어서 이런 탈출기의 일을 누구나 다 겪게 된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영감을 탈출기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기는 이런 동일한 열망을 품고 있는 어떤 것을 이겨내고 내 신앙을 얻고자 하는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찾고자 그런 열망을 품고 있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인간 집단들에게 열려있는 책이 된다. 죽은 책이 아니라 그 옛날의 구약의 시간에서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이제 모세가 탄생합니다. 다른 집안이 아니라 레위 집안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왕가의 사람이 아니라 유다 가문이나 요셉 집안, 에프라임 가문이 아니라 사제 집안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모세는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은 그래서 구약에서 참으로 중요한 집단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은 단지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11지파를 하느님 안에서 신앙을 해서 이끌었던 그 집단의 실질적인 지도자 집단, 현자 집단이 바로 이 레위인 지파였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나눌 때 제외되죠. 처음에 저도 이제 성서를 읽을 때 땅을 나눌 때 제외될 때 아 힘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땅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농사를 짓고 거기서 수확물을 얻고 먹고 사는데 자신들을 구속시킨다면 레위인 집단은 그들에게서 11조를 받아서 11조가 뭐냐면 땅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자 하느님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서 나가서 어디로 나가서 그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그들이 야훼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매이지 않고 그 하느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하느님과 신앙을 설파하는 의무를 이행했던 집단, 이 바로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성서 역사의 전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계급이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탈출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어쩌면 성서 전체를 보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나 뭐 솔로몬 이런 인물들은 사실은 전반에 세워두고 되게 유명한 인물처럼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들은 얼굴마담 같은 파지사장 같은 인물들이고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레위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끌고 나온 지도자들도 레위인이었고 모세 하나가 아니라 모세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론도 있죠. 그들을 아우르는 레위 지파가 그 나머지 11지파를 이끌고 나왔고 왕정 시대도 잘 보시면 왕과 대칭을 누르면서 나라의 한 축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뭐 사제집단, 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제집단도 자신들의 정통성을 이 레위인 아론 가문에서 찾으려고 하고 예언자 집단도 사실은 이 레위 지파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맞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바빌론 유배 기간 동안 유다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킨 사람들도 왕가가 아니라 레위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제들이 아니라 왕정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이 그 신앙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나중에 유배 바벨론 유배를 와서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 유배 기간 중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성전을 지키겠습니까? 그죠? 허락해 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면서 성전 중심의 종교가 말씀 중심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 유배 때 아마도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토라, 뭐 우리로 치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집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해배 이후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와서도 그 율법학자들은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해배 이후에 민족을 하나로 만든 중심에도 레위인 지파, 사제들,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시대 백성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사제이며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신약 성서의 복음에서도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 사제, 성전의 사제들,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이 네 단어가 거의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인데, 사두가이파의 중심이 사제 집단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중심이 사제 집단이고, 바리사이파의 중심 직업이 율법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 유배 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그 시기에 급성장한 이 지파들, 그런 종파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어도 그들의 생명력은 이어지는 거죠. 물론 성전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히브리 백성들이, 가난 유대인들이 이제는 전 세계 로마 제국 시대를 들어가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시금 말씀 중심의 회당 중심의 그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대 때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 이 두 지파의 존재의 모습은 그런 구약 성서의 역사 안에 그 어떤 배경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을 알면 그 복음의 그런 예수님의 대립 인물들의 배경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야기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단지 레위인들에게서 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뿐 사실 성서 전반을 통틀어서 가장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지파는 레위 지파, 레위인 사제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의 중심 저자들은 아마도 이 사제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도 충분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나온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당신은 뭐 그러니까요. 결국 그들의 종교가 히브리 백성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인들, 이 현자 집단이 깨달은 하느님, 정의로운 하느님을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달해 주는 거죠.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레위인이 하느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죠. 상징적인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레위인, 그리고 당시 그 백성의 지도자 레위인들은 뭐 그런 제국이라든지 도시국가 왕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주류 세력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제국이나 도시국가 가지고 있던 종교체제, 정치체제, 그 기득권들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는 종교나 정치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더 나은 신을 찾고, 무서운 하느님, 무서운 신은 우리가 볼 땐 신이 아니다. 정의로운 하느님이 계셔야 된다. 그렇게 하느님을 찾고 그 하느님을 느끼고 그 하느님에게 계시를 받고 더 나은 삶의 체제를 찾고자 노력한 종교적인 반란의 주체, 그 가운데 바로 유다교가 있고 야훼 하느님의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동 시대, 그 옛날 그 근동의 그런 뭐랄까 혁명의 반란의 모습을 종교적으로 다시금 잘 정화해서 글로 남겨놓은 게 바로 구약 성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들도 왕정 국가에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변절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열왕기 들어가면 솔로몬 왕 때 이런 모습들이 극단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갈라지는데요. 이야기도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 속에 바로 구약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려던 인간의 신앙적인 모습, 이 땅에다가 천국을 세우겠다, 뭐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신앙적인 욕구가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장소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죠. 그렇게 옮겨지면서 이 땅에서 뭐든 만들고자 하니까 이 땅의 복이 가장 중요했다는 구약이 이제 하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하늘로 옮겨놓으면서 결국 궁극적인 복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 라고 가르쳐준 게 복음 말씀이 되면서 우리 신앙의 궁극점이 땅에 대한 시선에서 하늘에 대한 시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탈출기로 돌아와서 이제 이집트의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이집트 사회의 위험 요소로 떠오르게 되죠. 파라오는 그런 노예들을 산하 제한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들고요. 인구가 불어나면 사실 위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의 와중에 모세는 죽음의 위험을 넘기고 파라오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죠. 어쨌든 모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은 시작도 레위인이고 끝도 레위인입니다. 사실 복음의 그 예수님의 반대 세력, 중심인물도 사실 레위인들이죠. 그들은 동양의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과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느님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